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약간 데자뷰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봤고 오늘 24장에서는 유다의 총독으로 로마의 지배자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장으로 가면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서 또 재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그 앞에서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24장, 25장, 26장에서 계속 이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성령님께서는 왜이 본문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공연히 의미 없이 그저 이건 역사적인 자료니까 그냥 읽어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바울은 정결교례를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상태에서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선혈이 낭자한 상태로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간증 같은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하고 이제 다시 이제 채찍질을 맞고 죽을 뻔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밤에 얼마나 그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몸도 뭐 맞아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아팠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 너 죽지 않아.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사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뭐한치 앞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의심, 이거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을 가는 게 쉽죠. 근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바울이 예외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이 흘러갔을 때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풀려날 거라든지, 네가 이제는 고생길이 끝났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그 길을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목적을 내가 끝내 이룰 것이고 너를 지킬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지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그는 유대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되고 급히 가이사랴 총독이 이거 하는 것이죠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닷새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닷새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뭐 족쇄가 물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힘든 닷새를 지내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죠. 산헤드린에서 파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변호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대중웅변가, 연설가 그런 사람들인데 법정에서는 재판관에게도 쓰여질 수 있고 검사나 변호사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법도 공부했겠지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고용을 했으니까 유대법에 대해서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인지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든 이 사람은 수사학으로 훈련받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대동해서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이 여는 재판정 앞에 오게 됩니다. 더둘러는 전형적인 이 재판관인 총독을 칭송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을 보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아첨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벨릭스에 대한 역사 자료들이 있거든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총독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벨릭스는 그 잔인함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반란 무정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잔인하게 탄압, 그러니까 걸리는 족족 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봉기의 지도자들을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게다가 그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음모를 꾸미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끔찍했겠죠. 근데 지금 더둘러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치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둘러의 이 사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지금 왔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벨릭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바꿔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쁜 검사들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이 기소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더둘러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이슈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참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발 내용이 5절, 6절인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은 더 실감나요.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염병은 욕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골칫덩어리 또는 공공의 위협거리,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도 굉장히 그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는지를 봤지만, 사실 2세기 중반에 로마 제국 전역을 훑었던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통계를 다 내겠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대략 너무나 많이 죽어서 로마 제국 인구에 많이 보는 사람은 2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3분의 1 정도 죽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공공의 위협거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런 로마 제국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쓴 표현은 아닙니다. 경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특히 유대인들이 경멸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그런 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정치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진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더럽히지 않았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이슈를 말하고 싶은데 그걸 정치화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우리는 10절부터 보게 되는데 재판관인 총독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시겠죠? 분위기를 거만하고 내가 너한테 이 말까지 해야 되니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말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말도 되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아닙니다만 말하면 되고 더럽힐 의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럽힐 동기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요를 일으키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에서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에서 소요가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 소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공동의 적입니다. 사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를 또 입증해야 했습니다. 입증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는 52년부터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이때는 대략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5년 동안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유대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 번째 아내죠. 그런데 유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이제 더둘러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하,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천하라고 하는 범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야 난리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은 벨릭스의 관할이 아니에요. 벨릭스의 관할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범위를 좁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12일밖에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사실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12일을 있다가 내가 잡히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정치적인 선동이나 무슨 내란이나 내가 뭔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12절에서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교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그는 조용히 결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거금을 전달해주고 이방인 교회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증인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없어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발 내용을 바로 반박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 보세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기독교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가 얘기하는 것은 벨릭스가 유대교를 알아요. 유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뭐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었고 궁극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바라던 소망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암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이죠. 일반적인 양심과는 다르죠. 훨씬 더 예민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양심을 지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변론합니다. 자기는 바울은 자기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 내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17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는 이방인 교회가 모아온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전달해주는 것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지금 왔다고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내가 성전에 조용히 있는 거를 봤다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제를 처음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는 걸 봤고 근데 그들은 덮어씌운 거죠. 바울이 성전으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거. 그리고 드로비모 우리가 아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거짓 고소한 겁니다.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나를 걸고 넘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더둘러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없다고 목격자, 증인이 없는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둘러가 아주 대단한 말솜씨로 자신을 고소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는 증인이 없으므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만약에 베스도 같은 사람이었다면 유대 사회를 모르고 유대교를 모르고 심지어 벨릭스는 기독교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의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빌립 전도자 빌립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네 딸들 예언하는 네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유대사회를 속속들이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그들이 만일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한번 말하라고 해보라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와서 얘기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 말고 나에 대해서 고소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번 말을 시켜보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이게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해가지고 거기가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는 기독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 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우리가 벨릭스, 빌라도도 알아요, 벨릭스도 알아요, 베스도도 알아요. 우리가 로마 총독,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한 총독 세 명의 이름을 알아요, 최소한.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돼요? 벨릭스의 이름 중요하죠. 왜냐하면 벨릭스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 나와요.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여러분, 벨릭스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이 섰습니다. 이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가 막힌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심증을 굳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재판관이니까 무죄 방면하면 돼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와 있어요. 유대사회 전체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금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벨릭스가 하반절에 27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구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2년이요. 여러분, 이게 남의 2년과 내 2년은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국방부 시계가 어쩌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방위했어요. 18개월 했어요. 다 치웠어요. 근데 해간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못된, 정의롭지 못한 이런 판사를 만나서, 이런 총독을 만나서, 정치인을 만나서 2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23절을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게 이게 말이, 물론 로마 시민에 뭐 상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돌보아 준다는 거는 뭔가 하면, 바울이 뭐 거기서 뭐 죄수복을 맨날 빨아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옷도 갖다 줘야 되고, 음식도 갖다 줘야 되고, 때로는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쓸 수 있도록 필기구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돈도 들지 않는 구류입니다. 세금으로 하지 않는 구류라고요. 2년이라는 세월을 언제까지?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이 두 해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거대한 소요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소요였어요. 분쟁이었어요. 여기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죠. 그 2년 동안 바울은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도 없고 바울을 내가 풀어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 말고는. 근데 누가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불렀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드루실라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가 누구예요?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아그리빠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이 먹어서 죽은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절세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근데 역시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원래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계산을 해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붙은 여자였습니다. 여튼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5절을 보면 특별히 이걸 써놨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는 얘기죠. 근데 의라고 얘기할 때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그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로움인지 뭐 해석은 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의를 말해요. 의의를 말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이른 출세한 사람이에요. 탐욕을 채우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절제를 말해요.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성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말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해요. 무섭죠? 두렵죠? 바울이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은 가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벨릭스가. 두려웠어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던 것하고 비슷하죠. 두려워하는 자리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도. 두려워했지만 뭐라고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종종 바울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주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마음 한켠에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뇌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 왜? 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거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을 도와줬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금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자금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방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탐욕스러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부도덕하고 아까 요세프스가 설명한 대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교활한 정치인이죠. 드루실라는 권력을 위해 전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간음과 배신의 뿌리를 내린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와 대대고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죄수로서 자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죄수이고 누가 이걸 헷갈릴 만큼이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일 아니겠죠. 자기 신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벨릭스의 영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몇 번 만났고 몇 번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에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결국 59년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해임되고 로마로 소환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감옥에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에 대한 얘기예요. 벨릭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접은 적이 없는데 아, 벨릭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안타깝고 서글퍼요. 이 사람처럼 행운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역사상 최고의 목사를 개인교사로 두고, 개인교사인데 벨릭스가 갑이에요. 아니 됐어, 피곤해, 가 이제. 다시 불러. 2년 동안 700일 이 사람 같이 행운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에베소예요. 3년. 아마 만 3년이 채 못 됐을 거라고 봐요. 에베소에서 그 부흥하는 교회에서 3년을 보냈어요. 바울을 만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사람은 개인교사로 바울을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은 아마 20세기 역사에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근데 이 벨릭스,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벨릭스의 이 비루한 인생이 일생일대의 분수령이 될 만한 2년이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를 가장 무참하게 날려버린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는 미루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한 판결을 확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말 들어보고 결정할게. 루시아가 왔다는 증거도 없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모든 기회도 2년 동안 그는 미루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죄책감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와도 그는 미뤘습니다. 2년 동안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총독에서 해임되는 날까지. J.C. 라일은 하나님의 청년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과 미래의 심판의 확실성을 고려할 것을 자꾸 미루는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청년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심판, 다가오는 심판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더 편리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벨릭스 그리고 아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런 생각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더 나은, 편리한, 결정하기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위태로울 때는 어떤 위험도 당신의 영혼이 어떠한 이런 위험을, 미루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물론, 아, 내가 그냥 느낌이 좋은 건가? 그걸 뭐 구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첫 걸음을 떼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시죠? 들어요. 매일 들어요. 매주 들어요. 듣는데 늘 무시해요. 왜? 다음 주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이 무뎌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뎌져요.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는데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아요. 졸려요. 마음이 무뎌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마음이 무뎌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살펴보세요. 벨릭스의 문제는 또 하나 있었어요. 두 마음이에요. 그건 복음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돈에도 진심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 두 마음이죠. 예수 믿고 돈도 벌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병 안 걸리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든 아까 성가대 찬송처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의 주님 소망되소서. 이게 기독교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안정을 경험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벨릭스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 늘 미루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가 간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칼빈이 평생 자기의 모토로 삼았던 고백이 있어요. 라틴말로, 칼빈 라틴말 썼으니까 라틴어로 한 건데 이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틴말로 prompte et sincere.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칼빈이 파렐에게 기욤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쓰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더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리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뜻과 내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리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기도합시다.